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안 믿는 사람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저희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저희를 지금도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 닮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고난에 더욱 참여하기를 기뻐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이 올바로 잘 전해지고 또 잘 이해되고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서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한절 한절 보게 되겠는데 이 빌립보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오늘 좀 다룹니다. 먼저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입니다. 생각나십니까? 마게도냐. 고린도 후서 8장에서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고자 하는 그 헌금을 모을 때에 그때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헌금을 정성스럽게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 마게도냐에 있던 그런 교회들이 한 일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은 그 마게도냐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는 매우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것과 이 비교해서 이 빌립보 도시는 매우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제의 그 아버지 빌립 2세의 이름을 따라서 356 BC에 세워진 그런 도시였는데 이 당시에 지금 빌립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 식민지입니다. 그런데 로마 식민지가 뭐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빌립보 이 도시는 로마 제국의 법으로 다스려진 도시로서 그 빌립보 도시의 사람들은 로마 식민지로서는 최고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로마 시민이 됨으로써 자신들이 그 로마 시민임을 그거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빌립보 도시를 작은 로마라 이렇게 부를 정도였습니다. 매우 번창한 도시. 그곳에서 아주 가난하고 작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도시 사람들, 이 도시 시민들은 그 로마 신임이 매우 자랑스러운 그런 것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성경 뭐 책을 하나, 즉 빌립보서 같은 거, 에베소서 같은 거 이렇게 설교를 시작할 때 그 배경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제가 보기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뭐 그걸 모른다고 성경에 나오는 그 뜻을 모른다 이런 게 아닌데, 근데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여기에 쓰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좀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는 이것은 지금 굉장한 뜻이 달려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과 저, 그 당시 시대와 비교한다면 여러분과 저도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미국의 시민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약 20년 후에, 즉 약 51 AD,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서 오늘 좀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배우기 전에도 사도행전 9장에 가서 저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즉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일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이해하고 이제 무엇을 믿음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이런 말들을 그저 세상 수준에서, 세상 사람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이해하게 되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신앙을 이제 갖게 되는 건가?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자기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깨달아야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깨달은 수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바로 깨닫게 됩니다. 즉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를 만나갖고 니고데모에게 너가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는 그 수준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주 전적으로 세상 수준에서 듣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합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이 이거란 말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밖에는 이게 생각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얘기가 아니었죠. 천국으로부터 거듭나야 한다. 즉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시민으로 즉 영적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새 창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니고데모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그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주겠다. 영생하는 물을 주겠다. 그러니 이 우물가의 여인이 아니 요즘 말로 바가지도 없는데 이 물을 어떻게 떠서 저한테 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세상 수준에서만 이해를 합니다. 아 이게 뭐 분명히 물이겠는데 근데 바가지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떠서 주겠느냐 뭐 이런 식이 돼버립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물이라 했을 때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세요. 성경을 다 읽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안 읽습니까? 말씀도 다 들어요. 안 믿는 사람도 앉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게 다릅니다. 세상 수준이냐 아니면 지금 천국 수준의 천국 복음으로 듣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미리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 수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세상식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니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귀를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주어지면 들어도 못 듣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성경에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아들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웬만한 저희 교회 사람들은 그 못 믿고 못 알아듣는 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 왜 못 알아들을까? 아 왜 이렇게 말씀이 좋은데 못 믿을까?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못 알아듣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듣고 있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근데 이게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뭐 우리는 내가 또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이 아니 왜 나는 이해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이해 못할까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왜 내가 이해하고 있을까 이게 질문입니다. 왜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알아들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듣고 서로 엇갈리는 그런 일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전하는 겁니다. 듣고 이해하고 믿는 거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전해야죠. 계속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 15장서부터 나오는데 주로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15장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즉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들이 이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는 것에 도움을 주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을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래갖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워버립니다. 그 싸우는 이유는 이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갈 거냐 안 데리고 갈 거냐. 참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한테 맡겨놓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울이라고 별 수 있을 줄 아십니까? 어쨌든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바나바가 잘했다, 바울이 잘했다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런 걸 밝히지 않고 둘이 그냥 심히 싸웠다고만 나옵니다. 갈라줍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으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르보로 가고 바울은 이제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는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이렇게 하여서 이제 16장에 옵니다. 그러면 이제 16장에 사도 바울과 누구예요? 신라하고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다른 말 하기 전에 여러분이 다른 편지들,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바나바와 마가와 다 화해한 것으로 보여지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아주 그 뭐야, 심히 다투어 했지만, 그러나 또 다 화해를 합니다. 몇 군데 보여드리면, 우선 디모데 후서 4장에 보시면, 디모데 후서 4장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누가만, 거기 9절부터, 아니 10절부터 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뭐 이런 말이 나오면서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면 이 마가 때문에 지금 심히 싸웠는데 여기서는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가 나한테 참 유익하다. 이런 걸 보시면 뭐 그렇게 끝까지 그 나쁜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을 봅니다. 빌레몬서 그 뒤에 가시면 빌레몬서가 나오는데 빌레몬서 그 1장 24절에도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 나의 동역자 마가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또 여러분이 알게 되죠. 고린도전서 9장 6절 거기에 보면은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있겠느냐. 그래서 바나바가 하고 있는 일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합쳐서 얘기를 하면서 바나바에 대해서 언급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면서요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끝까지 그 싸운 이후로 끝까지 나쁜 감정으로 지내는 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한 군데만 제가 더 읽어드리면 그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래놓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런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혹시 또 이것만 읽고 넘어가면 또 계속 싸운 걸로 이해하실까봐 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그룹으로 가고 구부로 가고 사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서 이제 교회들을 굳게 하면서 이제 무슨 일이 생깁니까? 1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이 데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여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누가 이제 또 같이 합니까? 디모데라 하는 이 청년이 같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우리가 하는 거 보면은 누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하는 것은 이제 16장서부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이제 같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저희가 믿는 것은 누가가 거기 남게 되는 빌립보 교회에 남아서 계속해서 미니스트리를 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제 네 명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 그 빌립보로 가게 되는 그 이유가 16장 6절부터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우리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이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예,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 환상을 주셔서 이제 아시아로 가지 말고 빌립보로, 즉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는데 여러분하고는요. 한마디만 그저 녹음이 되니까. 여기 지금 환상을 보고 그래서 꿈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할 때 할 것은 지금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이때에 지금 이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때라기보다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사건들이 일어날 그때에는 아직 계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끝나지 않았기에 계시가 계속 주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계시가 완전히 끝난 후에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이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환상, 성경에 나오는 꿈은 그 꿈 자체가 계시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여러분이 꾸는 꿈은 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꾸는 꿈이 계시면 성경에 포함이 됐겠죠, 여러분의 꿈도. 그러나 성경은 옛날에 끝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는 성경에 나오는 꿈, 즉 계시. 왜? 성경에 나온 꿈은 그 꿈 자체가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이 쓰여지기 그 전에 완전히 쓰여지기 전에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꾸는 꿈이 다 계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것만 그죠? 확실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은 꿈도 계시 수준이 될 수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성경에 나온 꿈은 확실하게 계시 아닙니까? 왜?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성경이 계시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수준의 꿈과 오늘 자기가 꾸는 꿈을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 수준으로. 그래서 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계시 수준 아닙니까, 이게? 이것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계시인지 그냥 개꿈인지를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끝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성경 외에 어떠한 것으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걸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것은 그 사건이 지난 후에 알게 됩니다. 미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난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 뜻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확증할 수 있죠.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온 것 벌써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오늘 내가 이 교회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지나간 일이니까. 그러나 그거 외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 같은 계시를 더 이상 주시지 않습니다. 계시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전 계시입니다. 이 외에 어떠한 계시도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꿈이 뭐 계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지 아닌지. 난 그렇게 얘기하는 것부터 너무 이상합니다. 그 꿈에 나타난 분이 예수님인지는 어떻게 알고? 그리고 그렇게 꿈에서 얘기한 것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해 주신 거라는 확증은 어디서 가진 건지. 근데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입에서 이 꿈을 계시인 것 같이 얘기하시는 분들. 특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그런데 뭐 태몽 꿈을 꿨나느니 뭐 이상한 소리들을 하십니다. 그런 꿈을 안 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계시적으로 주셨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냥 그런 꿈을 꿨으면 꾼 거예요. 뭐 그거를 하나님과 연결해서 얘기하고 뭐 미래를 알려주는 걸로 연결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러나 여기 때는 지금 이때는 계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리고 이제 11절을 보시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에게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볼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제 바울이 그 실라와 디모데와 그리고 누가와 함께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도착하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저희가 이 13절을 가지고 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전도여행을 떠날 때 큰 도시에 도착하면은 주로 회당을 찾게 됩니다. 회당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또 하는 그런 회당.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만한 곳, 기도처가 있는가 이제 찾으러 나가는 거 아닙니까? 회당이 있었으면 분명히 회당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이 유대인들의 법에 보면은 그 유대인의 남자가 한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게끔 했습니다. 10명. 이 말은 빌립보 도시에는 유대인들의 힘이 전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대부분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구성된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받게 되는 그런 편지구나 이런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한절 한절 우리가 공부할 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강을 찾아 나옵니다. 왜? 이 그때 기독교인들이 주로 강가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16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두로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즉, 지금 루디아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6절서부터 읽으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받아들일 수조차도 없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설교를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알아듣고 믿고 순종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기도가 없이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만 해결이 된다면 그러면 구약 백성들은 40년 동안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40년 후에 엄청난 수준의 기독교인들이 되었어야 될 텐데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저희와 같이 그 구약 때 그 백성들 모세 때 그 백성들 얘기하는데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들은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들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합니다. 즉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들어도 40년을 들어도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주위의 사람들 여러분이 모셔와서 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해하세요. 들어갔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그렇게 모셔올 때 정말 엄청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루디아는 이 성령님께서 열어주셨기에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 루디아 집에서 모였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또 읽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지라 즉 돈을 벌게 해줬다 이거죠. 바울과 우리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바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래서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이 여자도 이제 빌립보 교회의 교인으로 보게 되죠. 그리고 19절, 종의 주인들이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기도 보면은 그 빌립보가 이 유대인이 많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가 되죠.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참 사도 바울, 이 또 뭐야, 감옥에 가서도 또 찬양을 하고 또 이렇습니다. 26절에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할 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모든 사람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느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편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야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루디아 집에 루디아와 그 가족, 귀신 들렸던 여자 노예, 이방인 그 간수와 그 가족 이런 사람들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이 무척 사랑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또 빌레몬서와 함께 일반적으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즉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쓰여졌던 서신이라.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우리가 또 이제 빌립보서 끝나면 골로새서를 보고자 하는데 그 골로새서도 옥중서신, 빌레몬서도 우리가 보통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되고 그 로마에서 집에 감금이 되어서 지내게 됩니다. 이제 로마에 가서 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그렇게 로마에서 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루디도를 보내어 선물을 보냅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 그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보냅니다. 그 내용이 이 4장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루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 순서를 이해하세요. 이제 2차 전도 때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3차 전도의 내용도 나오고 그런데 결국에 바울이 이제 잡힙니다. 잡혀서 로마로 끌려와서 로마에서 이제 그 감옥에 이제 신세를 지게 되는데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전에 그 바울이 세운 그 빌립보 교회에서 이 에바브루디도와 함께 바울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선물들을 보냅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뿐만 아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굉장히 사랑했고 바울도 그들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그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부터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 하나뿐이었다 이 말이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에바 브루디도를 통해서 또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 이렇게 에바 브루디도가 이제 로마에 와갖고 바울을 만나는 도중에 그 에바 브루디도가 엄청난 병에 걸립니다. 거의 죽을 뻔합니다.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나오는데 그러나 에바브리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궁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궁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하려 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예요? 이렇게 에바 브루디도 발음하기가 참 힘듭니다. 에바 브루디도가 이제 그 선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방문하러 왔는데 그 방문하는 도중에 병이 걸려버립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병이 다 낫습니다. 건강을 되찾으자마자 이제 그러면 건강을 되찾은 그 에바 브루디도를 이제 다시 보내는데 빌립보로 그 보낼 때 함께 보내지는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줘서 그리고 이제 빌립보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빌립보서가 지금 어떻게 지금 보내지고 하는 이런 거를 우선은 좀 이해를 하시면 다음에 도움이 됩니다. 그때 쓰여진 편지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오늘은 뭐 시간적으로 제가 그래서 아, 이것도 이런 것만 얘기하다 끝나면 좀 클라이맥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하려고 그 1절에 가봤더니 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 그러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예, 저희 좀 줄이려고 그러는데, 예, 빌립보서 시작하면서 조금만 줄여보자. 참, 안 됩니다. 어쨌든, 아직도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금 빨리 가면.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대단히 작은 교회예요. 가난한 교회였는데 정말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의 모습을 일일이 하나하나 한 교회 한 교회 다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이 전체적인 모습, 항상 교회가 어렵습니다. 요즘 말하는 이 메가 철치들 같이 돈이 많고 떵떵거리는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혼납니다. 그리고 너희가 참 오히려 가난한 교회다 이렇게 혼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모습도 항상 어렵고 고난이요 핍박입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통 뭐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하루에 3,000명씩 늘어났다. 예. 그건 사도행전 첫 부분이고 그 3,000명이 모인 그 3,000명이 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고난과 핍박으로 이제 어려움을 당합니다.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죠. 보통 3,000명 모인 데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냐 이 말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어떠할 거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이 뭐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물론 그것도 힘들었는데 그저 여기 가난하다 그랬죠. 지극히 가난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뭐 고난 핍박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도 지금 엄청난 고난과 핍박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문제가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가난하고 뭐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는 교회는 문제라고 말하기는 성경적으로 말하기는 안 되죠. 오히려 은혜요 복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한 문제들도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4장에 가보시면 2절에 가서 우리가 읽어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좋지 않은 경쟁으로 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예, 교회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회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그럴 찬스가 없어서 그런지 좀 조용합니다. 그런데 이 서로 싸웁니다. 서로 자기가 더 잘났다 이거죠. 그리고 4장 18절서부터 보면은 아니 3장 18절서부터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즉 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이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이 지금 교회 몇 명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이거는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교회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은 전체 역사 중에 전체적으로 모아놓은 것들의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예요. 또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지만 저희에게도 보내는 편지라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러이러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교회에 이런 말씀을 준 것이므로 지금 있는 우리 교회에는 직접적인 적용은 무리다.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지금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직접 저희 뭐야 배운 것인데 거짓을 배운 것이죠. 제가 신학교 때 배운 게 아니라 딴 때 배웠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은 보통 목사가 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옛날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을 현대 사는 이 사람들에게 relevant하게 정말 이 사람들에게 맞게 그렇게 풀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성경 자체는 직접적인 적용은 무리이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상황에 맞추어서 그렇게 줘야 된다. 이렇게 하여 목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를 현대사회에 맞추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떠드는 이런 건데 웬만한 신학교에 가시면 이렇게 배웁니다. 성경 자체가 relevant한 겁니다. 내가 relevant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 relevant, 이게 저 한국말로 제가 여러분한테도 물어보고 사전을 찾아봐도 이게 딱 이렇게 알맞는 한국말이 없어서 그냥 영어로 합니다. 네? 적합하게, 그죠? 요즘 사회에 적합한 이런 말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적합합니다. 왜?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목사가 그거를 억지로 이 세상에 맞추고 이 현대 사회에 맞춰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이 성경에 맞추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현대지만 그 현대가 잘 된 게 아니라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가 말씀에 안 맞으면 그 현대를 고쳐야 되는 거지 말씀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최고로 답답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누구에 갖다 놔도 적합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합니다.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 그래서 요즘 세대에 맞춰서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 것 같이 착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읽으실 때 이게 직접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지금 하고 하시는 말씀이지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에서 한 얘기 중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우리 지금 시대, 우리 지금 시간에 맞추어서 몇 가지 골라내서 도움받자 이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들 생각하고 그렇게들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지 않으시면 큰일 납니다. 네, 좀 제가 이렇게 뭐야 패션해지죠. 그죠? 왜? 아 이게 지금 저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숨을 크게 쉬어. 제 문제는 요즘 목사들이 오히려 패션이 없어진 게 문제입니다. 그저 사람들 화날까봐, 사람들 그 어펜드 당할까봐 소리도 못 질르고 목소리도 높이지 못하고 항상 그 플래센한 목소리로 잘 해야 되는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예수님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큰 소리로 질렀습니까? 예쁘게 얘기하셨겠죠, 그죠? 독사의 자식들아. 답답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즉 빌립보서의 중심은 기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번이나 나옵니다. 기뻐하라, 기쁨 이 단어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옥에서 쓰는 편지인데, 그리고 지금 뭐 가난과 엄청난 고난과 핍박의 그런 교회인데 뭐 그리 기뻤겠는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기뻐할 게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믿지 않는 사람도 갖는 기쁨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가질 수 있는 기쁨을 가지고 기독교 기쁨이라고 하시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독교 기쁨을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 것에서 오는 기쁨은 믿지 않는 사람도 갖는 기쁨입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여러분과 저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루신 우리의 영원한 천국 현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현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 나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4장 10절부터 보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으니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여러분 그 집에나 비즈니스에 가면 많이 쓰여 있는 벽에 걸려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컨텍스트를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요.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이 비즈니스를 꼭 성공시킬 수 있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거 왜 거기다 갖다 붙여놓습니까? 뭐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궁핍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하는데 일체란 말입니다. 변하지가 않습니다. 가난해도 기쁘고 부자여도 기쁘고. 왜? 그 세상 것들이 주는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과 천국에 가 있는데 예수님과 천국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쁨도 변하지 않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래서 제가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배우는 중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가난할 때도 부자일 때도 일체하는 그 비결을 좀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명령을 순종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여러분과 제가 이제 고백하는 것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열심히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를 사용해서 한번 우리들로 하여금 이 빌립보서가 끝나는 그때에는 정말 부에도 처에도 비천에 처에도 일치하는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이제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고 내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열심히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긴급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안 되면 이제 진짜 살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 깜깜한 세상에서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이렇게 복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는 이 바울의 기쁨, 즉 세상 것에 달려있지 않는 기쁨, 오직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서 저희가 소유한 그 기쁨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천해도 풍부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저희도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임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에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항상 고백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